I should like to
저는 오늘 가족이 직면하는 도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사회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가정이 격리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는 혼란과 무질서가 난무하지만 우리는 결코 가족이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의 도덕적 본질이 붕괴되면서 그것이 신성한 가족 제도와 맞서는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것이 우리를 휩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점점 더 도덕적인 권위를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로운 생활을 육성하는 주된 단체는 교회와 가정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로 이루어지는 가족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지속적인 제도입니다. 그것은 온갖 다른 형태의 시대와 지리적 상황 및 문화에서도 버텨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녀 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예언자 요셉은 결혼은 에덴 동산에서 제정된 하늘의 제도이며 그것은 영원한 신권의 권능으로 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의무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든 결혼은 필멸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사람은 단순히 결혼을 위한 결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신성한 관계에 수반되는 중요한 책임을 다할 만큼 성숙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혼은 또한 믿음, 즉 자신에 대한 믿음, 배우자에 대한 믿음, 그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것은 또한 쌍방에 의한 완전한 헌신이 요구됩니다. 가족을 이루는 첫 번째 행사는 결혼입니다. 결혼을 하기 싫어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1970년과 2001년 사이에 미국의 결혼율을 보면 76에서 45%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감소의 주 원인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늦추고 결혼한 적이 없는 성인 인구가 늘어났으며 동거 중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된 남미 4개국의 결혼 비율을 지난 10년 동안 극적으로 감소했으며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도 극적인 감소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마릴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수가 결혼을 하며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일반적으로 장수하고 건강하며 행복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행복한 가정의 핵심이 되는 것은 부모가 서로에게 완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애정행위에 관해서 주님의 율법은 혼전에는 순결하고 결혼 후에는 충실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 언급되어 있듯이 출산의 신성한 능력은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애석하게도 결혼의 가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동거는 많은 곳에서 결혼의 대용품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동거는 아무 약속도 없는 시험 결혼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960년 이래로 미국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사는 부부가 760%나 증가했으며 그 수는 380만 쌍에 이르렀습니다. 동거는 사람들은 결혼한 부부보다 헤어지는 확률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동거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끝나며 그 기간은 비교적 짧습니다. 일부 대표적인 국가의 통계를 보면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여성 가운데 반 정도가 그들의 생에서 결혼이 해약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통계는 사생아의 출산율이 158%나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혼란스러운 것은 결혼의 목적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자녀 양육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성인의 정서적인 필요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부부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성관계를 추구하는 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제도로서의 결혼을 쉽게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족에 대한 혼란스러운 도전은 자녀의 가치를 점점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은 자녀의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낙태는 아마도 부부가 자녀를 원치 않는다는 가장 확실한 표시인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대략 임산부의 4분의 3 정도가 낙태 권유를 받습니다. 낙태율은 유럽에서 가장 높게는 약 50%에서부터 아프리카에서는 1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온전히 충실할 경우 결혼 생활은 크게 풍요롭게 합니다. 충실보다 상호 신뢰의 핵심을 파괴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간음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종종 이 파괴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이 지속되고 가족이 보존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처를 입은 배우자가 그것을 잊고 용서하기 위해 아낌없는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잘못을 범한 배우자는 필사적으로 회개하고 겸손하게 용서를 구해야 하며 실제로 악을 버려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충실하게 대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일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면에서도 그래야 합니다. 배우자 이해의 이성을 현혹하는 일은 결코 영남될 수 없으며 결혼 생활에서 질투 또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절은 결혼 생활을 붙잡아주는 강력한 접착제입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하고 다른 어떤 여자와도 결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남녀간의 결혼 서약, 특히 성전 인봉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약속의 하나로서 존귀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약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가족이 직면하는 과제는 많고 또 커다란 것입니다. 가족 관계는 모든 면에서 보호받아야 하며 신성한 성약을 지키는 것은 강력한 방어가 됩니다. 구약의 예언자는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 하고 성벽을 쌓았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그를 해하기 위해 성벽에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에 서서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재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 주변에 벽돌과 돌로 된 성을 쌓을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보호장치를 두어야 합니다. 보호장치는 그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가족을 보호하고 강화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는 가족 기도입니다. 주님의 영은 가정에서의 기도와 조화를 통해 가정에 초대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그분에게 매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것은 가족을 결속시키는 경험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와 나이 많은 형제 자매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의 기도를 듣고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대가족은 아침 저녁으로 식사를 하기 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저는 할아버지의 기도가 너무 길다고 생각했습니다. 농장과 목장을 갖고 있는 그분은 기도할 말이 많았습니다. 당시는 대공황기였으며 땅에는 가뭄이 극도로 심했습니다. 가축은 먹을 것이 없었으며 식구들은 많았지만 그분의 기도는 너무나 열렬했고 그분의 신앙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잘 되리라 확신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개인 기도와 가족 기도는 개인과 가족의 행복에 절대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 보호장치는 매주 갖는 가정의 밤입니다. 가정의 밤은 우리의 연령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파우스트 자매와 저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정의 밤이 자녀나 손자, 손녀들과 함께하던 가정의 밤과는 사뭇 다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경전을 공부하는 데 사용합니다. 몇 주 전 가정의 밤에서는 우리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축복사의 축복문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이 중요한 모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월요일 저녁에는 다른 어떤 활동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의 밤은 접착제처럼 가족을 함께 묶어줍니다. 공과는 교훈을 주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 가운데 가족을 참여시킵니다. 우리는 가정의 밤에서 유아를 제외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모든 사람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노래를 부름으로써 참여할 수 있습니다. 큰 자녀들은 공과의 일부나 전부를 준비하고 가르치도록 지명을 받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어린 자녀들이 준비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개인적인 복음 공부나 공과에서 생기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의 밤은 가족이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활동 일정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은 모든 오해를 풀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또한 가족에게 자녀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추구하도록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과 개인 경전 공부입니다. 여기에는 부모와 모든 자녀가 해야 할 부분에서 약간의 계획과 훈련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자녀의 신앙과 이해를 강화시킴으로써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최근에 성전에서 결혼한 한 젊은 부인은 자신이 성장할 때 그 가정에서 했던 경전 공부의 가치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아침 5시만 되면 경전 공부를 위해 소 목에 다는 커다란 방울을 울려 가족을 깨웠습니다. 그녀는 그 일이 귀찮았으며 매일같이 하는 이 일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그러한 일과는 어려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젊은 숙녀는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이 가족 경전 공부 시간이 그녀와 그녀의 형제 자매들에게 중요한 습관을 갖게 했으며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가족이 그것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공부 시간 동안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었습니다. 이 형성 기간 동안 그녀는 또한 부모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특별하고 영원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개인 및 가족 경전 공부는 평생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어린이들은 경전에 있는 일부 단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나 부모나 나이 많은 형제 자매들이 시간을 내어 더 어려운 구절들을 토론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현상, 상황과 그 경전의 연관 관계를 적절히 설명해야 합니다. 복음 공부 습관이 가족 안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 습관은 가족이 의지하고 함께 결속할 수 있게 해주는 방어벽을 쌓도록 도움을 줍니다. 최근에 파우스트 자매와 저는 새로운 증손녀를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 아기를 팔에 안아보았습니다. 저는 이 사랑스러운 어린 아이가 세상을 사는 동안 행복해지기 위해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녀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곳은 가정입니다. 그곳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의 도전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자녀들은 세상의 구속주로서 구세주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언젠가 때가 되면 이 생에서의 행동에 대해 주님께 보고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자녀를 위한 행복의 계획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며 우리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분과 함께 살았으며 우리는 모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통해 그분께 돌아갈 수 있다는 지식을 그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생에서의 도전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자녀들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는 사랑과 의로움으로 훈육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강제로 순종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힌클리 대원장님은 가족에게는 훈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혹독한 훈육은 아이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분개와 슬픔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치유하지 못하고 다만 문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것은 자멸입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확고한 태도, 사랑, 인내, 친절, 설득, 그리고 이성입니다. 제 견해로 볼 때 교회 회원들은 사회의 쇠퇴하는 가정생활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자녀들은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성한 역할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의로움을 통해 교회 회원들 사이에 상호 존경과 감사가 생겨납니다. 일부 편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저는 존 B. 딕슨 장로님의 현명한 권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이상적인 가정이 아닐 때 우리는 신권과 조직의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 위대한 역할에 있어 부모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또한 경우에 따라 여성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가정을 떠나야 할 때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관장단이 발표되던 1995년 3월 13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은 직장에서 일하는 어머니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힌클리 대관장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훌륭한 자산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데려온 자녀들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일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열심히 참여하는 많은 아버지들이 있는 반면 자녀 양육에 관여하지 않거나 전혀 돌보지 않는 남성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동거하는 남성들은 결혼한 사람들보다 자녀가 필요로 하는 양육이나 도움을 제공하는 데 아버지 역할을 더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를 인도하는 권능을 현명하게 제정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권능은 신권입니다. 신권 소유자들은 하나님의 종의 손에 맡겨진 모든 회원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제공합니다. 이 신권의 권능은 가정복음교사, 정원의 지도자, 감독, 가장 및 하나님의 왕국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명된 다른 의로운 형제들의 봉사를 통해 모든 회원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 동안 순결을 존중하고 정직하고 근면하며 여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의로운 권세와 영향력입니다. 신권은 자제하는 영향력입니다. 청녀들은 신권의 영향력과 축복하는 권세를 통해 그들의 많은 소망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말라기가 말한 엘리야에 의해 회복된 위대한 인봉의 열쇠들은 신권을 통해 행사됩니다. 의로운 가족 안에서 그것은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느라. 엘리야에 의해 부여된 이 인봉의 권세는 가족관계 양육경 환경에서 생겨난 속성과 덕성 그리고 사랑이 담긴 봉사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을 서로에게 돌이키게 하는 엘리야의 사명을 강화해야 합니다. 성전 의식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나타날 때만 효과가 있고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가족을 함께 묶어주는 줄이며 신권은 그것을 향상시켜 줍니다. 저는 아버지,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권의 축복을 존중하고 공경하도록 권고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가족에 침투하는 병들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들이 가족의 축복사로서 신권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도록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자매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인 모성 안에서 축복받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